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국회의사당에서 오늘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괴한들이 오늘 아침 테헤란 도심의 국회의사당에서 총을 난사해 경비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엘리아스 하즈라티 의원은 괴한 3명이 각각 권총 한 자루와 2개의 AK 소총으로 무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괴한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범인들이 아직 현장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괴한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0분 뒤에는 이란의 국부로 칭송받는 테헤란 남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 묘에서 무장 괴한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한때 사의를 밝혔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A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세션스 장관이 지난 3월 미 연방수사국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세션스 장관의 발표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계기를 촉발시켰다고 보고 둘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됐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 수장들을 통해 연방수사국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터키 당국이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를 쿠데타 연루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단체의 터키 지부장인 타네르 클로츠 변호사 등 23명이 어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터키 당국의 서류에는 클로츠 변호사 등이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제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흐 귤렌과 연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7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만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군인과 경찰, 교사 등 15만 명을 테러 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는 2050년까지 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40%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강이나 호수 등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물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없으면 지역과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보리 6월 의장국인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전 세계 인구 3분의 2 이상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사태의 배후에는 러시아 해커들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수사국이 국영통신사에 대한 해킹과 가짜뉴스 송고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오보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카타르 국영통신사인 Q&A는 카타르 국왕의 군사학교 졸업식 연설 내용을 보도하면서 카타르 정부는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고 이란을 이슬람 강대국으로 인정한다는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이 뉴스가 게시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나라들이 단교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중국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화 보유액은 3조 53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전달에 3조 295억 달러보다 240억 달러 많은 것으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이로써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경제 교류 등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called on all nations that have any type of relations, economic activity with North Korea.
미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독자 제재도 필요하지만 국제 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미 전직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에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범세계적인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전략을 받고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모든 나라가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어떤 형태의 관계라도 맺고 있거나 경제 교류를 하는 모든 나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called on all nations that have any type of relations, economic activity with North Korea to join us in putting pressure on the regime in Pyongyang.
뉴질랜드를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6일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략과 진로를 제고하도록 만드는 것을 대북 압박의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모든 영내 파트너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미래에 대해 논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All the regional partners, including China, have reaffirmed without question their commitment to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이 잠시 행동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성취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데도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pressure is needed to cause them to pause and really question whether what they think is their future is truly achievable.
이어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배치할 무기나 다른 수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매우 진지한 입장이라며 북한은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그런 무기 등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뉴질랜드의 지원 방안들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이 진로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확인하는 것과 이를 아무리 작은 수단으로라도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데 대해 뉴질랜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 주제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군축회의 참가자들이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 결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두 군축 담당 대사는 6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새 안보리 대북 결의 23569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56.
새 결의는 거듭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 대북 결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특히 모든 나라가 안보리의 대북 결의들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도 새 대북 결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upport it because it is a clear warning to the DPRK that there is only one way out.
새 대북 결의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출구가 단 하나뿐이란 분명한 경고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매튜 로우랜드 군축 담당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험한 행동과 국제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에 맞서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의 푸콩 부대사도 중국이 북한의 발사 행위들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발사 행동들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콩 부대사는 또 모든 나라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를 강력히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My delegation would like to express strong rejection to the
주 참사관은 대북 결의는 유엔 안보리 내에서 이중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독자 제재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스미스 전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 선임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데 있어 미국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제재 전문가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다자관계 담당관도 지낸 스미스 전 고문은 6일 미국 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s one thing we learned in the Iran context that the key was multilateralism and so that they're going through the UN at least initially potentially going through the EU.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자 협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다자 협력을 통해 유엔에서 시작된 대이란 제재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쪽에서도 나오면서 제재 효과가 훨씬 좋았다면서 대북 제재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이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특히 금융 제재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체제나 미국 달러를 무기로 삼는 경제 제재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we'll see. Secondary sanctions are in the North Korea context. There, of course, are now severa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one very recent one.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는 북한과 교류하는 3국 기업들, 특히 중국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만일 기존 제재가 실패하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 여기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possible.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are collateral consequences and effects that the US would be willing to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이 집행한 대북 제재의 효과 관련해 스미스 전 고문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Well, it's hard to argue that it's been as effective as the U.S. government has wanted it to be, because of course North Korea continues with their ballistic missile tests.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보면 제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미스 전 고문은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이 훨씬 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것이라며 경제 제재는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달 말 스웨덴에서 열린 이른바 반관 반민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어떤 비핵화 협상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반관 반민 대화에 참석한 한 인사는 6일 BOA에 북한 대표들이 비핵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미국이나 한국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 대표들의 입장이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융통성이나 의지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공개 포럼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전문가와 정부 관리들이 참석하는 첫 반관반민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선 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개원 교수 등이 북한에선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에선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수미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과의 반관 반민 대화 때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거론하며 핵무기 개발이 자위적 목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사 개인의 역량이나 국제적 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의지가 있다면 적극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또 오는 8월에 열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태도 변화를 종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만날 수 있다면서 북한과 고위급 교류 통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을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7일 사드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추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주체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지난 5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한국감사원의 고강도 직무 감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의혹을 포함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게 된 정책 과정 전반을 새롭게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고 누락에 관한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끝나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 핵심 실무자가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 한 배경엔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감사원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청와대의 확고한 방침이 전해지면서 국방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작업이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청와대의 추가 환경 영향 평가 지시가 내려온 만큼 사드 추가 배치를 더는 진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제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다른 방식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지 않아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대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고 해도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1년으로 예상되는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심할 경우 공청회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드 배치의 본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것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졌고 그만큼 주한미군의 안전을 하루빨리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한미가 공동으로 인식한 것이고 그 인식의 바탕을 두고 추진해 온 거란 말이죠. 애초에 나온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또 그런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중에 주한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요청했고 한국 정부가 동의해서 추진된 사안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간 갈등을 일으켰던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하며 사드 문제가 향후 미한 관계에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한국 민간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잇따라 거부하며 남북 정상 간의 선언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민간 교류부터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 경제협력은 북핵 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한국 측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와 종교단체들의 방북 요청을 잇따라 거부한 데 대해 이 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7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민간 교류 추진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방북 추진 동향, 방북 추진 등에 대해서 호응에 나와오기를 촉구합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이 6.1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민간 교류에 앞서 6.15와 14선언의 이행이 먼저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7.4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관계 합의서 등을 거론하며 남북 간의 합의가 많고 남북이 이 합의들을 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간 합의 중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다며 자기들한테 불리한 합의는 빼고 6.15와 14선언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나 남북 경제 교류를 압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 모든 합의들에 담긴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에 물꼬를 트자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대외부총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맺은 모든 합의를 이행하려면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성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합의서를 이행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킨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북한의 핵 문제이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뭔가 진전성이 담긴 선제적인 조치 이것이 있어야만이 다른 합의서도 이행할 수 있다. 뭐 이러한 하나의 압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 정부를 향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민간 교류 허용에 앞서 5.24 조치 등 이른바 대결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국 상태에 놓인 것은 반통일적인 대결 정책 때문이라며 5.24 조치와 함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도 거론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철회가 자신들의 의도임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도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된 상황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경제적 수단,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거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창고로서 남북관계를 활용한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1차적으로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또 6.15 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앞두고 이 선언의 이행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는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6.15 공동행사의 평양 개최를 한국 정부가 허용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북한 측의 평양 개최 주장을 받아들여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 환경 등의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정권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호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35차 정기총회가 6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3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날 개막 연설에서 많은 나라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유엔 인권 기재에 협력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governments of Belarus, the DPRK, Eritrea, Israel and Iran have also rejected resolutions.
자이드 대표는 북한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설치 관련 결의안을 거부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마루즈키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 비틴 문타폰 전 특별보고관 모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북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유엔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iven the extreme severity of reported violations in the country, it should be clear this in no way.
자이드 대표는 북한 내 극도로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북만으로는 북한이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협력해야 할 시급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35차 정기총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이달로 67주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6.25전쟁은 한때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희생자들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미국 내 한국전쟁 기념물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해 2,5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인 워싱턴 시내 대형 잔디 광장 내셔널몰. 광장 서쪽 끝에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대낮에 15분만 서 있으면 300명의 관광객이 지나간다는 이 기념공원은 워싱턴에서도 손꼽히는 명물입니다. 화창한 6월의 어느 날. 주중임에도 기념공원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같은 색상의 티셔츠를 맞춰 입고 수백 명 규모로 다니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날도 미 전역에서 5개 학교 학생들이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We're from Bancroft Elementary School here in Washington, D.C. It's a public dual immersion school. We came here because we
워싱턴 D.C.의 벤크로프 초등학교 캐서린 데이비 선생님은 3학년 학생 65명이 워싱턴의 기념물들에 대한 공부를 한 뒤 현장 학습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were really confused and scared because they didn't know what was.
한 학생은 기념공원 내 행군하는 미군 병사 19명의 조형물을 가리키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cool to see all the people who fought for us in Korea and how they're represented now.
델라웨어주 앨런 프리어 초등학교에서 온 5학년생 에이든 에비올라는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싸운 이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전사한 이후에도 이곳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기념공원 한가운데에 서 있는 미군 병사 19명의 조형물은 돌이 아닌 강철로 만들어져 흐르는 듯한 옷자락과 섬세한 얼굴 표정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워싱턴 DC의 모든 기념물 중 강철로 만든 것은 이 조형물이 유일합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미군 병사 동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유명한 조형물입니다. 미국 학생들 외에 전 세계 각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자주 눈에 띕니다. 한국전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눴었지만 이들에게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자신을 양선생이라고 밝힌 노인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는데 한반도도 통일이 된다면 중국인들이 기쁘겠다며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한스 브레너 씨는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지도력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미국의 역할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ut in general, I'm impressed by this, you know, what the Americans did for the rest of the world. And I hope they will continue to do so.
기념공원은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오랜 명소입니다. 서울에서 방문한 옥진숙 씨는 5살이던 1951년 일사 후퇴 당시 평양에서 월남한 실향민으로 소감이 남다릅니다.
제가 또 이제 6에서 이제 이렇게 전쟁 나는데 피난을 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분들을 너무 아주 그냥 희생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또 미국 정부에 정말 감사하죠. 그죠? 예, 예, 예.
미 국립공원 관리청의 폴 마이스토 씨는 한인 사회가 이 기념공원에 보이는 애정에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Very gratifying to see is how the Korean community how much they think of this memorial. I've encountered folks that have come here and I've seen them with brooms sweeping the memorial and they make an effort to
마이스토 씨는 빗자루를 들고 와서 공원을 쓸고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한인들을 봤다며 매우 놀랍고 기쁜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스토 씨는 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도 이 공원에 매주 월요일마다 화환을 보낸다며 한국인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시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미 의회가 지난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을 의결한 데 따라 본격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윌리엄 웨버 이사장은 1,500만 달러의 건립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며 3년에서 5년 안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want the wall to define what the cost of that freedom was. Thus, a visitor then
추모의 벽이 세워지면 현재 기념공원 내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란 문구가 더욱 분명하게 표현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동부의 한국전쟁 기념물 가운데 워싱턴 DC의 기념공원이 대표적이라면 서부에서는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한국전쟁 기념비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 국립공원에 있는 이 기념비는 폭 10m, 높이 3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he reaction of the local people outstanding. We have busloads of students from as far away as San Jose.
샌프란시스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존 스티븐슨 부회장은 기념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멀리는 67km 떨어진 산호세에서부터 학생들이 버스를 대절해 견학을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슨 부회장은 안내소에 한국전쟁을 알리는 시청각 자료도 구비해놨다며 한국전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디지털 기념관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참전 미군 병사들의 영상 인터뷰와 그들이 전쟁 당시 찍은 사진, 일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은 참전 용사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파병됐었고 한국을 떠날 때 비참하게 파괴됐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고생한 것들, 목숨을 걸고 고생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져 있고 그 마지막 말미에 가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리고 한국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전쟁 관련 기념물은 비석이나 벽, 건물, 기념공원 등의 형태로 40개 주에 100여 개에 달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 김병주 간사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행사는 해마다 한인 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름 인턴 컨퍼런스 행사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간증, 그다음에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미국 또 여러 나라의 전문가 의견 들으면서 눈이 깨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자기들이 너무 몰랐다. 그래서 한번 참석한 친구들이 인생의 꿈을 가지게 되고 바뀐 케이스를 저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있거든요.
김 간사는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악관 앞 라파에트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회를 마친 뒤에는 백악관 주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밖에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 등을 초청해 연설을 듣고 북한 정권의 주민들의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도 갖는다고 김 간사는 말했습니다. 김 간사는 지난 2004년 발족된 KCC가 북한 인권법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탈북 고아 입양법과 북한 제재 이행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된 그 인권 관련된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한테 그 조언을 구해요. 그럼 제가 같이 리뷰하고 제 아이디어도 주고 그래서 그 역할은 조언을 하고 있죠.
이 단체는 지난 2010년 처음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8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오는 10월 국제과학기술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오는 10월 과학과 기술 분야에 관한 제4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평양과기대 박찬무 명예총장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대회에 농업 생명과학, 국제금융과 경영, 전자, 컴퓨터, 의료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 50여 명이 참석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그 국제학술대회를 하거든요. 그 제4차죠. 그 한 50여 명은 저기 그러니까 외국분들 그 오겠다고 비사 신청도 했고 그 논문 초록도 보냈고 논문 본문은 6월 말까지 보내오기로 돼 있어요.
평양과기대는 과학과 기술의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10월 국제학술회의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당시 학술회의에서는 2003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피터 아글의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후 2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미국 우주인 데이비드 힐머스 박사와 영국의 저명한 신경학자 닉 스콜딩 교수,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총장은 올해 회의에서도 노벨화학상 수상자 피터 아그레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아그레한테 다시 부탁했어요. 노벨상 수상자
네.
해주겠다고 그랬고 한 분은 유럽에서 한 분 또 데려오려고 그래요. 대개 보통 미국에서 한 분, 유럽에서 한 분 그렇게 하거든요.
박 총장은 최근 평양과기대 관계자 두 명이 북한에 억류되면서 국제학술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긴 했지만 이 문제로 참석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또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이 북한에 억류된 것과는 별개로 학사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평양과기대의 그 활동은 그냥 as usual, 뭐 전혀 그런 거에 영향 안 받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학기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좀 일찍 나왔지만은.
네.
학기는 제대로 가고 있고 여름학기도 또 6월 말부터 여름학기도 시작될 겁니다.
지난 봄학기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여름과 가을학기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총장은 특히 그동안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개교가 몇 차례 연기됐던 의학전문대학 산하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이 올 가을학기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의과대학하고 보건은 금년 가을부터 학생이 들어와요. 의과대학은 대학원만 아니라 학부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된다는 소리 들었고 보건대학은 그보다는 좀 수가 적을 거예요. 뭐 북한에서는 항상 그 변수가 있으니까요. 의과대학은 뭐 거의 확실할 거예요.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2일 평양과기대에서 회계학을 강의하던 김상덕 씨를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평양과기대 운영 관계자로 일하던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씨를 억류했습니다. 이들의 억류는 평양과기대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박명예 총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달을 맞아 서울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6.25 참전군인들의 가족들도 연주에 참여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클래식 공연전에서 오늘 특기편 음악회 준비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조금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음악으로 듣는 전쟁과 평화라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작곡가 정혜경 씨의 가족사를 토대로 작곡 및 편곡한 작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정혜경 씨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조부 정의석 중사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 학예연구관 염경화입니다. 저희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이제 근현대사 문화공연만을 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시의적절한 주제를 잡아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에 맞는 공연을 이제 마련했고요. 다행히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국군 유해 발굴단 특별전이 지금 개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공연이 끝나면 전시 설명까지도 연계되는 저희 박물관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화된 근현대사 문화 공연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항해도 연백군 갑자기 발발한 전쟁에 지역에서 촉망받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홀로 월남에 자진입대를 한 이 청년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불침번을 서던 청년은 최전방 전투에서 이기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화랑무공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지를, 백마 고지를 탈환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공을 세우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또 수류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총상처럼 이렇게 입으셔서 흉터도 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무공 훈장 증입니다. 그래서 하사였는데 이제 중사를 제대로 하셨죠.
휴전이 되자 남한에 홀로 남겨진 청년은 가족들과 영영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오갈 데 없는 딱한 청년의 사정을 들은 한 사람이 이 청년을 집에 머물게 해줬고 머지않아 이 청년은 그 집 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불광동에 산다더라. 근데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 이름인 거예요. 아, 엄마가 월남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불광동에 막 찾아갔대요. 그 물어서 찾아갔는데 엄마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딱한 사정을 듣는데 그 분도 북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북에서 내려오셨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었고 그래서 너 내 아들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내다가 비목이라는 곡을 또 들으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노인이 됐고 피땀 흘려 번 돈으로 4살배기 손녀에게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후에 손녀는 자라나 작곡가가 되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음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 군인의 인생 이야기면서 또 한반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이루어낸 소중한 평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를 지켜본 관객들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소중하게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도 하고 이래야죠. 지금 아니 사람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6.25 일어나가지고 정말 아주 슬픈 일도 많았고 했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음악회도 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이런 기회가 많아야죠.
그런 가족사 얘기도 들으면서 역사 얘기도 같이 들으니까 더 잘 들리는 것 같고 또 음악도 같이 접하니까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지난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게 역사적으로 많이 관련이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열린 음악으로 듣는 전쟁과 평화 이 공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마련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참전 군인의 가족사를 이야기화해서 새로운 형식의 클래식 공연으로 풀어냈다는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조류독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조류독감이 심각하다고요?
네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겨울 그 3,800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초기 대응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제주도에서 폐사한 그 토종닭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가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 높은 심각 단계로 지금 조정을 한 상태고요.
네.
어젯밤부터 오늘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의 인력과 차량에 대한 농장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조류독감이 확인된 지역은 조류독감 전파의 의심 축으로 지목된 전북 군산과 익산, 경남 양산, 울산, 경기 파주 등이고요. 조류독감 첫 신고가 들어온 제주도에서는 오늘까지 18개 농가의 닭과 오리 13만 4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예.
오늘 또 전북 군산에서 발견된 오리 폐사체에서 고병호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더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 정부는 어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방역관리 도움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통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60마리의 토종닭이 있는데 혹시 이 토종닭을 샀는지 샀다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닭보다 오리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전파력이 더 크다고요?
네네. 그 오리는 조리독감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닭과는 다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예.
대신 배설물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데 이 양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이 전파를 시키는 불쏘시개다 이런 별칭이 붙여져 있는데 지금
예.
한국에서 오리 조리독감 그 성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조류독감이 심각 단계에 이르면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계란값 많이 오르죠. 금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걱정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네네. 계란값이 금값입니다. 계란 사기가 살짝 저어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한국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계란이죠. 국과 반찬거리를 만드는 데 필수 재료이기도 한데요. 지금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만 원에 가깝습니다. 미화로 하면 $8.9가 넘는데
네.
알이 큰 좀 대란이라든지 왕란의 경우에는 $12가 훌쩍 넘어갑니다. 진열대가 텅 비어서 사실 계란 살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전체적인 물량이 적다고 해서 30개들이 상품 만들지 않고 15개들이 10개 이런 거라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닭과의 전쟁, 계란과의 전쟁 이런 말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
한국 사람들의 식탁 위에 계란, 정말 남다른 존재가 돼 있습니다. 오늘 어제와 오늘 한국의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조리독감 관련 소식에는 이 삼복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초복을 시작으로 해서 삼복이 이어지는데요.
예.
이 시기에 공급할 닭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 삼계탕 식당들의 걱정이 크다.
네.
이런 이야기가 조리독감 관련 소식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도 재판이 열렸죠?
네네. 18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이른바 그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한 혐의가 중심인데
네.
재판의 핵심 사안보다 다른 내용들이 언론사 보도로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재판의 그 횟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재판부에서 6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네.
오늘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박 전 대통령 측이 다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의 연약한 여자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변론 준비를 위해서도 주 4회 재판 방식은 당분간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네.
또 피고인 신분이지만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오늘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에 일제히 이런 내용을 부각시키는 그런 제목과 함께 보도 기사를
네.
했습니다.
한 주에 재판을 네 차례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좀 적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결국은 전체 재판 그 기간 길이와 이제 연관이 될 텐데 네 차례 해야 된다라는 재판부는 아무래도 재판 진행을 좀 서두르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군요.
네, 다루어야 되는 그 내용이 많고요.
네.
재판을 10월 중순까지 그 선고를 내려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할 수 있는 시한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66세 고령이다, 연약한 여자다,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수차례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 일단
네.
결론은 주 4번씩 재판을 여는 것으로 오늘 재판부가 확정을 했습니다.
네. 또 재판과 관련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TV로 생중계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오늘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는 언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대법원이 한국의 판사 뭐 2,9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생중계할지를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네.
국민적인 관심이 모인 재판의 중계를 찬성하는지 중계를 한다면 어느 단계부터 허용할지 등을 그런 내용들이 그 설문 문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재판 사안에 따라서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일 경우에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종종 생중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물론 뭐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 본다면 가장 이목을 끄는 재판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 23일 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재판부의 허락하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단 2분간의 상황만 촬영해서 녹화 중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앞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상황을 중계한 것을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중계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
당시 탄핵 심판 상황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었고요. 이 선고의 상황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전달된 만큼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 전국 판사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반영이 될지 지금 한국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의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타박타박 미국 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요. 미국 서북쪽에 위치한 아이다호주입니다. 감자 하면 북한은 양강도, 한국의 경우는 강원도를 떠올리죠. 미국도 이 감자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바로 아이다호주라고 하는군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